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정의론 2강을 하면서 부와 정의가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가치인가 라는 문제를 A Matter of Principle 이라는 로널드 두어킨의 저작 중제 12장을 같이 검토해 봄으로써 보충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원리의 문제들 제12장 Is a wealth of value? 부는 가치인가? 라는 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때처럼 문단 번호를 붙여서 요약 번역을 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에세이에서 나는 법에 대한 정치 이론 중 법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라고 종종 불리는 것을 검토하고 비판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정의와 부가 서로 맞교환 될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 일반적인 질문이죠. 근데 이제 이 두어킨의 이 글은 그 일반적인 질문보다는 좀더 좁혀진 질문, 즉 사법 해석과 사법 판단의 기준으로서 부극대화라는 원리가 유용한 것이고 제대로 된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법 해석과 사법 판단의 한 이론으로서 법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함께 탐구하다 보면은 꼭 사법 해석뿐만 아니라 입법론으로서 또는 정의의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서 또는 사회적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기준은 말이지 너무 정의를 추구하면 안 되고 또 너무 또 돈만 추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회가 돈도 적절히 벌고 정의도 적절히 추구하는 그 균형점을 사람들이 다 같이 찾아가지고 선택하면 그게 가장 최선이다 라는 그런 일반적인 답변에 대해서 그 답변의 허점과 잘못된 점을 같이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에 대한 경제적 분석은 양가로 1, 기술적인 부분과 디스크립티브한 부분과 양가로 2, 규범적인 부분으로 나뉜다. 그래서 이 이론은 보통법을 해석하는 판사는 어려운 사건을 사회적 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단이 그 이론에 대한 비판자들은 종종 부극대화의 의미를 오해해서 무식한 놈들이 무식한 거 가지고 바보같이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에서도 명시적으로 부극대화가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효율성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정해놓고 논의를 전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극대화가 파레토 효율성과 다르다면 그럼 무슨 의미인가? 문단 3. 기술적 규범적 이론 내에서 부의 극대화란 사회의 자원이 개인적 잉여의 총합을 가장 크게 하는 방향으로 분배되는 것이다. 그럼 잉여란 무엇이냐? 잉여란 기꺼이 지불하고자 했던 돈에서 실제로 지불한 돈을 뺀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소비자 잉여를 보면은 제가 MP3를 하나 사고 싶단 말이에요. MP3를 사려고 마음을 뒀는데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은 30만 원 정도 주고 사야 되겠다. 31만 원 되면 안 사고 30만 원 정도면 30만 원을 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MP3의 가치는 그 MP3를 사려는 사람에게 30만 원이겠죠. 근데 가서 보니까 MP3가 경쟁이 심해서 값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18만 원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18만 원 사면 12만 원을 땡 잡은 것이다. 이 12만 원 땡 잡은 것이 바로 잉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땡 잡는 사람들을 사회에 되게 많이 만들어야 된다. 땡 잡는 양과 땡 잡는 사람들을 사회에 되게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만들도록 권리를 할당하고 질서를 세우자는 것이 부극대화라는 것이죠. 뭐, 개념적 어려움 해가지고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는 현상.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현상이 있고, 기득권 효과, 이런 거 있는데, 보통 이런 효과들은 그 사회심리학 실험실에서 보통 발견된 거라서 소비자 행동, 실제 시장 상황에서 소비자 행동이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부는 아직까지 완전히 입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 상황에서 특히 합리적으로, 전문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것과는 다르게 한다.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죠. 나무 집 잔디가 푸르게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룡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있는데, 그 마귀들이 와가지고 돌 닦는 걸 멈추게 하려고, 자네에게 엄청난 부를,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 지금 돌 닦는 걸 중지하고 내려가면 속세로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실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이 명문대에 입학하고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실소 이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마귀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귀에다 뭘 속삭였더니 당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귀가, 앞에 두 마귀가 뭐라 그랬냐니까, 너희들이 방금 해주겠다는 거 사촌한테 해주겠다 그랬어. 바로 내려갔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케이스 1과 케이스 2 효과는 일단 뭐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논의를 전개하겠다. 문단 6.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경제학의 개념은 부극대화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파레토 효율성은 앞서 본그 잉여를 극대화한다, 잉여의 총합을 극대화한다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파레토 효율성은 우리가 정의론 공부하면서 이야기했듯이 누구도 나빠지지 않으면서 모두의 상황을 또는 최소한 한 사람의 상황을 개선시키는 이전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를 달성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 상당히 광범위한 종류의 상이한 분배 상태를 허용해서 이 파레토 효율성 개념만으로는 법에서의 기준이 되기에는 너무나 불만족스럽다. 왜냐하면 보통 법정에 뭐하러 옵니까? 원고하고 피고가 싸우니까 온거 아닙니까? 원고가 이기면 피고가 안 좋고, 피고가 이기면 원고가 안 좋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해도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양가로일 보면은 소위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양측이 모두 개선되는 이전이라 할지라도 법정에 없는 제3자는 불리한 효과를 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가격 변화를 통해 받을 수가 있다. 이 경우 파레토 비효율에서 파레토 효율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 어떠한 이전을 명해서도 안 된다라는 기준을 설정해 버리면 판사 판결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겠죠. 모든 판사들은 판결을 내려야 돼요. 판결을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3자에게 어떻게 결론을 내리더라도 원고나 피고 한쪽 또는 가격 변화를 통해서 불리한 효과를 받는 제3자에게 아무도 나빠지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좋아지게 하는 그런 판결은 있을 수가 없다. 또한 현재가 파레토 비효율적인 상태라면 파레토 효율인 이전 방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번에 존 롤즈 정의론 강의하면서도 이야기했듯이 파레토 효율 개념은 특히 권리의 할당과 의무의 할당에 관련해서 대단히 불확정적인 기준이 될 뿐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법 해석의 경우에만 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입법의 기준이 되기에도 매우 불만족스럽다. 문단 7.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법에 대한 경제적 분석, 즉 법경제학 교과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사례입니다. 캔디 공장 사장의 기계가 큰 소음을 유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공장 옆의 빌딩에서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의술을 펼치려고 하는데 시끄러워서 도저히 수술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제 가상적으로 의사가 손해배상이나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아낼 권리를 아직 인정받지 않은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판례 확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판사는 판례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판사가 아직까지 판결을 내리기 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법 해석에 의해서 인정받지 않은 상태라고 해보자. 의사 캔디 공장의 사장을 고소하는 경우, 그러니까 캔디 공장의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어느 쪽이 승소해도 그 이전의 상황보다 파레토 우월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쪽이 이겨도 그 이겨서 얻는 대가는 상대방 당사자 져서 지불하는 비용으로 얻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파레토 우월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전이 이루어지고 난다. 법원이 판결을 하면은 당사자가 자의로 그 판결을 따르면 상관이 없지만, 또돈 주라, 그리고 더 이상 캔디를 만들지 마라,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도 안할수 있죠. 그러면은 그 일반적인 그 본안 판결이 아닌 집행 판결을 따로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범석 대표에게 300만 원을 꿔줬단 말이죠. 300만 원을 꿔줬는데 제가 소송을 제기했어. 이 사람 저한테 300만 원 꿔갔어요. 해가지고 그 차용증 제시하고 뭐 증인 제시해가지고 이겼어요. 300만 원. 근데 안 줘. 배째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집행 판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집행 판결을 받아가지고 또 집행 기관에 가야 돼요. 집행 판결을 받아서 집행 기관에 가가지고 그 집행기관에 가서 뭐 집행관한테 집행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집행 판결이란 개념이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실무상에서는 이제 본안 판결 받으면은 그 본안 판결 받은 것에다가 뭐 집행문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가면은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을 했단 말이죠. 집행 끝난 상태를 집행이 끝났다. 그래서 집행이 끝나면은 특히 이런 그 부작위 채무라 그런 것이죠. 부작위 채무. 공장이 기계를 돌리지 마라 이렇게 부작위 채무가 해가지고 그 공장을 돌릴 때마다 그 제재금을 받아내면은 도저히 공장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공장을 이제 멈췄어요. 공장이 멈춘 상태가 딱 되어버리면은 양당사자의 효용을 적거나 크게 만들지 않고서는 어떤 상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파레토 우월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파레토 효율성 개념은 쓸모가 없는 것이죠, 이 경우에. 반면에 부극대화 기준은 문단팔 쓸모가 있다. 코즈는 다음과 같이 논했다. 이거는 이제 논의의 기초점입니다. 만약 거래 비용이 0이라면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든, 즉 어느 쪽의 법률적 권리만을 인정하든 부극대화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판사의 결정 그 자체로는 부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겠지만, 당연히 합리적인 당사자들은 협상을 통해 부를 극대화시키는 해결책을 도출해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법의 제국 제8장을 하면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참조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그 부극대화 논변에서 중요한 것은 트랜잭션 코스트가 0이 아니라는 것이죠. 0이 아니고 양의 값을 갖는다. 이 협상을 하다 보면은 일단 뭐 탐색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간 지연에 따른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객이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당사자의 권리가 인정되느냐의 문제는 부극대화 기준에서 보아 우열을 가릴 수가 있게 된다. 트랜잭션 코스트가 0이 아니면은 플러스가 되면은 판사가 캔디 공장 사장한테 주냐, 의사한테 권리를 주냐, 이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회 총익녀의 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캔디 공장 사업자가 의사 잃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남음이 있다면 공장 사업자가 보상 없이 소음을 유발시키면서 기계를 돌릴 권리를 가져가야 된다. 캔디 공장 사업자가 1,000만 원 벌고 의사는 한 달에 500만 원 벌면 캔디 공장 사업자한테 줘야 된다. 이 말이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이 벌고 있는 쪽에 권리를 줘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빈익빈 부익부 판결인데, 특히 순수익 입장에서 빈익빈 부익부 판결이죠. 왜 이렇게 결론이 나오냐 하면은, 권익권을 높게 평가하는 쪽에 권리를 줘라. 이런 원칙이 생기기 때문이죠. 만약 권익권, 여기서 권익권은 캔디 공장 사업자 입장에서 봐서는 보상 없이 기계를 돌릴 권리고, 의사 입장에서 봐서는 캔디 공장 사업자가 기계를 돌리지 못하게 할 권리죠.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인 것이죠. 권익권을 더 낮게 평가하는 쪽에 권리를 줘버리면 더 높게 평가하는 쪽에서 협상을 통해 그 권익권을 사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권익권은 손해배상은 빼고 일단 기계를 돌리냐 아니면은 못 돌리게 하냐 이 권리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일 시간에 캔디 공장 사업가는 공장을 돌려서 순이익 100만 원을 벌고 의사는 순이익 50만 원을 버는데도 의사에게 권익권을 부여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공장 사업자는 의사의 동의 없이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의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장을 돌리게 돼버리죠.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려버리면. 그래서 의사는 100만 원 벌고 싶은데, 원래는 100만 원 벌고 있었는데, 의사가 아니고 공장 사업가가, 캔디 공장 사장이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더벌수 있는 길이 있으면, 순이익 10,000원이라도 더벌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의사에게 50만 원 이상을 보상하고 공장을 돌리는 협상을 추진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의사에게 55만 원을 준다고 해도 원래 순이익이 100만 원 났기 때문에 공장을 돌리면 45만 원이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사가 요구할 수 있는 뭐 돈은 100만 원 미만의 돈을 요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협상 등에 거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협상 등에 거래 비용이 돼요. 캔디 공장 사업가가 의사에게 찾아가서 제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싫어 이렇게 해가지고 또 협상할 때까지 의사 마음에 들 때까지 이리저리 조정을 하느라고 시간이 들겠죠. 시간 드는 동안 공장은 계속 못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사도 그거 협상하느라고 그 시간에 수술을 못 하겠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협상이 안 일어나게 하면은 거래 비용은 발생 안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사가 아예 처음부터 권익권을 가장 높게 치는 사람, 지금 분쟁이 걸려 있는 사안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놈에게 권리를 주는 판결을 내리고 그것이 판례로 확립되면 거래 비용은 언제나 발생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잉여가 극대화된다. 문단구, 따라서 법 경제적 분석과 법에 대한 경제학자의 분석은 구별되어야 된다. 법 경제적 분석은 부의극대화라는 어떤 규범적인 기준을 들고 와서 사안에 대해서 확정적인 데피니트하고 단 하나의 실용적 해결책을 꾀하게 해주는 해석 기준인 반면에 파레토 효율성 개념은 제한된 기능만을 가지고 해결책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불확정적인 답만을 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법 경제적 분석은 법에 대한 경제학자의 분석과 구별되어야 된다. 문단 10. 법 경제적 분석은 그래서 규범적인 주장이다. 규범적 목적으로서 사회적 부의 극대화가 가치 있는 목표라고 한다. 그러나 왜 사회적 부가 추구할 만한 가치 있는 목표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개인이 자신의 행동 기준으로서 잉여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사회를 의인화해서 사회도 그 잉여 총량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합성의 오류를 범한 비약이다. 합성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부극대화를 가치 있는 목표로 제시할 수 있는 논변이 있을 수 있느냐? 문단 10회를 보면은, 그래서 이 부극대화를 주장하는 여러 논자들이 제시하는 논변을 두어키니 나름의 범주에 의해서 구별한 것이 나옵니다. 논변 1은 뭐냐면은, 사회적 부 자체가 하나의 가치다. 가치이다. 논변 1은 다시 두 버전으로 나뉘는데, 양가로 A, 사회적 부는 유일한 가치다. 이것은 뭐, 사회적 부극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노골적인 버전이에요. 다른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별로 흥미가 없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 양가로 B, 사회적 부는 다른 가치들과 그 비중을 가리는 여러 가치 중 하나다. 문단 12, 논변인은 수단적 논변인데, 사회적 부는 그 자체가 가치 구성 요소는 아니지만, 다른 가치들을 가장 잘 진작시키는 가치의 수단이다. 논변인은 세 버전으로 나뉘는데, 인과적 버전, 부가 극대화되면 다른 개선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 사회가 잘 살면, 가난한 사람도 좀 적당히 잘살거 아니냐. 양가로 D, 사회적 부는 다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 부의 증가는 역시 가치의 개선이라 할수 있다. 토대 버전. C와 D는 그렇게 크게 구별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가로 E, 사회적 부는 사회적 가치의 대리물이다. 예를 들어서 전반적 행복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직접 타겟으로 하면은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기가 매우 힘들다. 사법부나 아니면 행정부 등이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판단하고, 비교 평가하고 하려면 뭔가 양화 가능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로 양화 가능한 타겟을 사용해야 되는데, 공문서의 효용 이런 거 등장하지 않지 않느냐. 공문서의 효용하면서 등장하는 다 돈이다. 돈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부를 타겟으로 하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 이게 first target 버전입니다. 문단 13. 가장 노골적인 버전인 논변 1-A를 제외하고, 사회적 부극대화 주창자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주장을 펼친다. 의회는 여러 가치들을 같이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부를 단일 목표로 추구할 필요는 없으나, 법원은 오직 사회적 부극대화만을 기준으로 법을 해석하고 판결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근거가 쭉 나와 있는데, 이를 강한 제도적 이론으로 부르겠다. 그래서 문단 14를 보면은 논변 1의 온건한 버전과 강건한 버전이 변호 가능한 것인지 각각 검토해 보겠다. 문단 15, 결론은 변호 가능하지 않다. 왜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변호 가능하려면, 성공하려면 뭘 보여줘야 되냐면은, 더 많은 부를 가진 사회가 그렇지 못한 사회보다 단지 그 이유만으로도 더 나은 사회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도덕 철학의 문제이지 경제 분석의 문제가 아니다. 즉, 사회가 그 부의 증가만으로 더 나은 사회가 아니라면 경제적 분석 이론의 규범적 측면은 다른 지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잘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냐. 단지 잘 산다는 이유 그것만으로 더 좋은 사회 아니냐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문단 16. 다음과 같은 가상적 사례를 생각해 보자. 가난뱅이 데레카, 억만장자 아마티아. 여기서 이제 데레카 아마티아는 전부 학자를 풍자한 것이죠. 거꾸로. 아마티아 센은 보통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후생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이야기에서는 억만장자로 등장했습니다. 약간 풍자적인 유머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데렉이 이 책을 2달러에 팔 용의가 있고, 아마티아는 3달러에 살 용의가 있다. 말하자면 데렉에게 이 책의 효용은 2달러고 아마티아는 3달러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잉여가 높은 아마티아에게 공짜로 책을 강제적 이전하면 더 나은 사회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책이 있단 말이야. 책은 책에 대한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권리가. 그 권리를 그 권위권을 누가 더 높게 평가해요? 지금 아마티아가 더 높게 평가하고 있죠. 법에 대한 경제적 분석의 기준을 따르면 아마티아에게 권위권을 줘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가난뱅이 데레에게서 아마티아에게로 책을 뺏어서 가지고 주는 것을 더 나은 사회라고 보지 않는다. 문단 17. 물론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다. 도둑질이나 강탈을 막고 시장 거래를 통하게 하는 것이 실제상 부를 극대화하는 것인데, 드워킨 당신이 든이 가상적 사례는 사실상 국가에 의한 강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지금 이 반론은 나의 논점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 시장을 통했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실제 시장을 통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위권을 누구에게 부여하는 것이 더 좋은 사회냐, 이 질문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집행력 있는 판결로서 강제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라. 시장 교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집행력 있는 판결을 통해서, 캔디 사업자가 계속해서 소음을 발생시키면서 공장을 돌릴 수가 있다. 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의사는 쪽도 못 쓴단 말이에요. 이건 시장하고 상관이 없어요. 의사하고, 사장하고 뭐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그 결과 나온 게 아니고 판결로서 그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권위권을 강탈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가상적 사례를, 소유권이 정해져 있다고 보지 말고 그냥 대략이 이 책을 점유하고 있어요, 우연히. 우연히 점유하고 있고, 뭐그 소유권에 대해서 어떤 법적 해석이 이루어진 바는 없어요. 이렇게 본다면은 강탈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문단 18. 그러므로 우리는 가상적 책 사례에서도 이 강제적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보가 있다는 가정과 전제를 유지시켜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러면 결국 소유권은 부자 아마티아에게 있다고 판사는 판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강제적 이전을 하지 않고 권위권을 낮게 평가하는 데렉에게 일단 소유권을 인정한 다음 아마티아가 2달러에서 3달러 사이의 가격을 지불하여 그것을 사도록 하면 거래 비용이 사회적 부에서 빠져나가야 되죠. 거래 비용은 아무도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거는 사라지는 거죠. 또한 경제적 분석의 일관된 논리에 따르면 이 강제적 이전에 대하여 국가는 대략에게 어떠한 보상도 해주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보상은 사회 잉여를 증가시키지 않는 종류의 단순한 재분배에 불과할 것이고, 단순한 재분배를 하려면 결국 행정 비용이 또 사회에서 그냥 사르르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죠. 문단 19. 그래서 부의 극대화가 참 나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두어키니 논리 전개를 하자. 이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하냐면은, 동그라미 1. 개인에게 권리를 안정적으로 주는 체계가 부의 극대화를 가장 잘 달성시키고, 이를 위해서는 아무도 교환이 아니고서는 그 권리를 잃지 않아야 된다. 동그라미 또는 가상적 거래에서 대략이 불렀을 가격에 따라 보상을 주는 체계가 있어야 부의 극대화가 잘 달성된다. 근데 이 반론들은 뭐냐면은, 일종의 규칙공리주의적 반론이에요. 규칙공리주의적 반론. 부의 극대화가 가치의 구성요소라고 믿으면서 동시에 강제적 이전이 이루어진 상태가 더 나은 사회는 아니다. 이렇게 논리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 장기적으로 봐 이렇게 강제적 이전을 명하는 것은 최적의 체제를 침해하기 때문에 부를 적게 만든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와 같은 논변에서 문단 20. 권리는 오직 도구적인 지위만을 갖는다. 대략의 책에 대한 소유권도 오직 도구적인 의미에서 권리다. 만일 부의 극대화를 위해 다른 권리 체계가 필요한다면 대략에는 그 소유권이 없다. 그래서 이거 규칙공리주의적 설명과 유사하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 대략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립극대화를 부극대화를 달성하게 틀이기 때문에 일화적인 케이스 가지고 반론하지 마라라는 것인데, 문단 20을 보면은 이런 반론은 대략에게 소유권이 있다, 대략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대략이 점유하고 있는 책에 대해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하는 도덕 철학상의 질문이다. 강제적 인정이 현실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쭉 이루어졌을 때 현명한 전략이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여기서 가상적으로 설정된 아마티아와 데렉의 이야기에서 강제적 이전이 이루어진 후의 사회가 그 전의 사회, 즉 데렉이 책을 가지고 있는 사회보다 아마티아가 책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어떤 면에서든 우리가 가치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더 나은 사회냐고 물었을 뿐이다. 이 구분은 중요하다. 이 구분은 중요하다. 현실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이 규칙을 실시했을 때 어느 게더 낫냐라는 질문과 요 일화만 떼어내고 보았을 때 아마티아에게 있는 것보다 데렉에게 있는 것보다 아마티아 억만장자인 아마티아에게 책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 더 낫냐는 질문은 구분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근본적인 측면에서 도덕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땐 도킨이 좀더 논리를 혼란 없이 전개할 거였으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데렉이 책을 점유하고 있다. 데렉이 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데렉이 책을 점유하고 있어요. 책을 막 좋아하고 책을 점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은 확정이 안 됐단 말이죠. 소유권은 확정이 안 됐는데, 의뢰의 대렉이 소유하고 있겠거니 하고, 뭐 생각은 하고 있었겠지만, 뭐그 생각이 법적으로 무지한 거였을 수도 있죠. 그래서 판사가 보니까 아마티아는 그 책을 3달러의 가치로 생각하고, 대렉은 2달러의 가치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판사가 아마티아에게 소유권이 있다, 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부극대화론에 따르면 분명히 아마티아에게 책을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강제적 이전 이후의 사회, Society 2, S2가 그 전의 사회, Society 1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화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사회적 부가 사회적 가치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문단 23. 따라서 Society 2, S2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추가된 과정이 필요하다. 즉 사회적 부가 증대하면 사회적 효용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부극대화를 추천하는 이 논자 중에 대표 주자인 포스너 판사는 적어도 부란 공리의 개념적으로 독립적인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논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부와 사회적 효용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은 이 강제적 이전을 추천하는 논변의 정당성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문단 24. 사례를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자. 데렉은 가난뱅인데 아파서 약이 필요하다. 그 책은 그가 가진 유일한 낙 중에 하나라서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감동한다. 그렇지만 눈물을 머금고 그는 약을 사기 위해 그것을 2달러에 팔려고 한다. 2달러 이상 팔수 있다면 좋겠지만 뭐 시장 가격이 2달러라서 그 이상 부르면 사람들이 사질 않는데, 그 시장이 참여하지 않은 아마티아는 3달러 정도 내고 싶어 한다. 3달러든 4달러든 아마티아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끈값이다. 아마티아의 전체 행복에 이바지하는 바라 볼때 책의 가치는 그 비율은 크지 않다. 단지 아마티아는 구매력이 높다는 거죠. 돈이 넘쳐나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낼수 있을 뿐이죠. 이 독재적 국가, 강제력을 가진, 집행력을 가진 판결을 낼수 있는 판사를 비유한 독재적 국가가 대륙에서 아마티아로 보상 없이 강제적 이전을 추진하게 되면, 또는 제가 케이스를 수정한 것에 따르면 대륙보다는 아마티아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을 하게 되면 공유의 종합은 매우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륙은 가난뱅이에다가 아픈데 치료도 못 받고 계속 아프게 되고, 거기다가 자기의 유일한 낙인 그 책마저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아마티아에게 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비효용이 발생해죠. 아마티아는 워낙 억만장자라서 책한권더 가진다 해도 별로 효용이 늘어나지 않죠. 그냥 아마티아는 구매력이 높은 부자라 이거야. 부자라 이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아, 이 북극대화 기준에서 말하는 사회적 익녀와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공리가 이렇게 차이가 클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사회적 부적, 사회적 익녀는 당연히 증가할 것이다. 도덕적인 관점에 봐서 그 책이 기꺼이 더 많은 돈을 내려고 하는 사람의 손에 있다는 사실, 즉 구매력이 높은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 즉잘 사는 놈에게 몰아준다는 것은 그 책의 이름을 알파벳 순서가 더 앞순위에게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만큼이나 도덕적으로 arbitrary하다. 도덕적으로 자의적이고 irrelevant하다. 무관계한 사태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권을, 아까 캔디 사장과 의사의 경우에 권위권을 누구에게 주냐? 돈잘 버는 놈에게 줘야지 하는 건데, 돈잘 버는 놈에게 줘야지 하는 것은 알파벳이 A에 가까운, 그 이름, 라스트 네임 이름 알파벳이 A에 가까운 사람에게 줘야지 하는 것만큼이나 도덕적 관점에서 보아서는 자의적이라는 것이죠. 왜? 문단 25. 사회적 부가 공리로부터 분리되거나 상충되었기 때문이죠. 사회적 부가 공리와 연결점을 잃어버릴 때 사회적 부를 가치롭게 생각하는 주장이 갖는 모든 설득력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공리주의자는 통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개인은 그 인생 일부의 행복 수준이 더 낮아지더라도 인생 전반에 걸쳐 행복 총량이 더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더 나아지므로,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다.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이 더 많아지면 일부 구성원이 더 적어지더라도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더 나아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뭐, 이거는 행복 총량을 의미하는 거죠. 애초에 이렇게 개인 통합의 원리에서, 그러니까 개인 통합의 작년과 올해, 내년 이런 것들을 개인이라는 자아로 통합해서 그 행복의 분배량을 따지는 개인 통합 원리에서 사회 통합의 원리로 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이미 있어 왔죠. 우리가 정의론에서 다룬 것인데, 특히 우리는 이 동그라미 이의 비판, 사회와 개별 구성원의 관계는 개인과 개별 나날들의 관계와는 전혀 같지 않다. 그렇게 유비해버리면 사람들 간의 차이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는 것이 되고, 사람들의 소중한 권리를 숫자나 조폭 원리, 머릿수 원리로 분해해 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또 다른 비판은 뭐냐면은, 개인 통합의 원리 자체도 자명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인 행복 총량은 적더라도 꾸준하고 담백한 삶은 일부 비참하고 처참한 시기가 있지만 다른 일부에 있어서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쾌락적인 삶보다 더 선호할 수 있다. 뭐 꾸준하고 담백한 삶,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은 꾸준하고 담백한 삶이겠죠. 일부 비참하고 처참한 시기가 있다. 심지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똥을 먹으면서 1년간 살았다. 뭐 재벌집에 들어가가지고 하인으로 일해서 똥을 1년간 먹으면서 막 살았는데, 넌 정말 충성스럽구나 해가지고 갑자기 주식을 정렬을 해가지고 그 주식을 가지고 잘 돼가지고 자기도 이제 중견 기업가가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다 해가지고 쾌락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죠. 더 선호할 수 있다. 또 이럴 수도 있죠. 뭐잘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가지고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식물인간으로 지냈단 말이에요. 식물인간 지내가지고 자기 가족들의 경제적 삶을 다 파탄시키고, 특히 죽는 날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을 연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었다. 그럼 보통 우리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느냐 할 때, 앞에 희황찬란하더라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좀더 존엄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명을 알아보니까 그 사신이 와가지고 제 수명을 가르쳐줬어. 넌 앞으로 1개월 더살 수도 있고 1개월 10일을 더살 수도 있다. 다만 1개월 10일을 더 살게 되면 1개월 9일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죽을 때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말을 뇌 이상 때문에 뇌가 고장 나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말을 막 사람들에게 하고 이제 꼴까닥하고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말을 할때 자기는 의식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쾌락에 별로 상관없어. 거기다 9일까지 플러스 됐기 때문에 당연히 더 좋아야 할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를 꼭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2의 반론이겠죠. 자, 공리주의조차도 이런 동그라미 2의 반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고, 공리주의자가 이런 동그라미 2의 반론, 사람들 간의 차이와 사람들의 권리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반론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더하여 사회적 부극대화 주장은 공리주의보다 더 심하다. 왜냐하면 부라는 것은 공리에서 한 단계 더 간접적인 지표로 나아간 것이죠. 효용에서 돈으로 나아간 거 아닙니까? 개인이 더 많은 부를 가질수록 필연적으로 더 나아진다는 명제조차 참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라는 단일 기준으로 봐서 사람의 복지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로또 당첨되고 비참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로또 당첨되고 왜 비참하게 됐냐? 특히 이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랑 이탈리아에서는 로또 당첨되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안 가르쳐 주죠. 우리나라는 친척들한테 맞아 죽을까 봐안 가르쳐 주고, 이탈리아에서는 마피아한테 맞아 죽을까 봐안 가르쳐 주죠. 근데 이제 그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이제 떠벌리는 나라들,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로또 당첨되면 언론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는 로또가 2월이 계속돼가지고 막 100억, 300억, 500억 뭐 이렇게 받고 하는데, 그리고 3년 만에 되게 비참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친구도 다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의 개선이 행복의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즉, 사람들이 부 이외에 원하는 다른 가치들, 친구와의 소소한 어떤 우정, 어떤 인간으로서의 품위,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부로 인해 위험에 빠질 때 그렇다고 한다. 그러므로 개인은 그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삶과 더 부유하게 만들어줄 삶 사이의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이 좀 적고 여유있게 살지만 별로 회사가 크지 않아서 출세 가도를 달리는 전망이 없는 회사와 하루 종일 일한단 말이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뭐 가족도 친구도 애인도 없이 하루 종일 회사 일에만 매달리는 그런 회사 사이에서 선택에 직면할 수 있죠. 부 이외의 것에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 이때 후자를 택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일이다. 그리고 이게 급수화되는 지점인데, 전자를 선택한다고 해서 가치 중에 잃거나 희생하는 것이 아무도 없다. 물론 돈은 잃었죠. 돈은 잃었는데 돈이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수단으로서 가치 있는 것이다. 더 가치롭고 성공적이며 행복하며 도덕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한에서만 가치 있는 것이다. 돈을 그러한 수단 이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패티시다, 패티시. 애인을 좋아하지 않고 애인이 입었던 속옷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문단 27. 데렉 아마티아 이야기는 부극대화의 단지 노골적인 버전, 즉 부만이 오직 웰스, 부만이 유일한 사회적 가치다 라고 주장하는 노골적인 버전뿐만 아니라 온건한 버전의 실패도 보여준다. 온건한 버전, 여러 사회적 가치 중에 하나다. 또는 여러 논변 1 중에 사회적 부는 다른 가치들과 그 비중을 가지는 여러 가치들 중에 하나라는 온건한 버전도 실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가 여러 가치 중 하나라는 논변은 부가 추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이 효용 공정성 등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데렉과 아마티아의 이야기는 잉여를 더 높은 잉여를 가지게 되는 아마티아에게 책을 줌으로써, 즉 사회 잉여가 늘어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이 효용 공정성 등의 상실 때문에 낮게 평가된다. 야, 잉여는 높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 자체의 가치가 있는데 다른 가치들, 효용이나 공정성 상실 때문에 아 이거 더 나은 사회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데렉과 아마티아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느냐? 사회적 부가 다른 가치와 떼어난 채 사회적 부그 자체로만 고려되었을 때는 전혀 이득이라고 할수 없다는 점을 가리킨다. 데렉에게서 아마티아로 갔을 때 전혀 뭐 나아진 점이 없다는 거죠. 뭐가 뭐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따라서 온건한 버전도 반박하는 셈이다. 이 데렉 아마티아 이야기에서 특이한 점이 뭐예요? 아마티아가 구매력은 높지만 책을 가지게 됨으로써 추가되는 효용은 대단히 낮다는 거죠. 아마티아는 데렉은 구매력은 매우 낮지만 책으로 인해서 가지는 효용은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회적 잉여는 그 효용과는 단절되어서 사회적 잉여를 극대화하려면 아마티아에게 책의 소유권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효용과 잉여가 단절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특히 분배적 정의의 문제에서 대단히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구매력이 높은 사람은 보통 효용이 추가적인 부의 축적으로 인해서 효용이 많이 개선되지 않아요. 그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공리주의 틀 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용과 부가 연결 지점이 쭉좀 강하게 있어야지 이게 부극대화 기준이 도덕철학적 측면에서 봐서 야 그래도 그럴듯한 얘기네 이렇게 봐줄 수 있지. 공리와 단절해버리고 자기 혼자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혀 뭐 가치라고 할수 없다. 자, 사회적 부는 여러 사회적 가치 중한 구성 요소라고 보는 발상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보겠는데 이 발상이 어떻게 표현되냐? 바로 그존 롤즈가 정의론에서 그래프로 그렸던 Y축에는 사회적 부가 X축에는 정의가 그 양적인 지표로서 설정이 되고 그 좌표축 안에서 무차별 곡선이 사선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곡률을 가지면서 내려오는 곡선으로 내려오는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되는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정의이고 한쪽에 정의를 택하고 한쪽에 부를 택한다. 문단 29. 그 좌표에는 근데 누구의 무차별 곡선이냐? 그 좌표에 그려진 무차별 곡선 누구 거냐? 통상적인 얘기는 우리가 그 정의와 부가 어느 비율로 교환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내리는 정치적이거나 집단적인 선택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무차별 곡선 그리는 방식이 우리 집단적 그러니까 선호 집계의 방식이다. 선호 집계의 방식. 개인의 무차별 곡선들을 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합산하는 방식이겠죠. 이것은 물론 개인들의 선택을 어떤 방식으로든 집계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일단 개인 그 구성 요소가 되는 합하기 전에 그 성분이 되는 개인의 무차별 곡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집합적 선택을 구성하는 개인의 선택이란 이그 개인이 살고 싶어하는 사회에 대한 선택인가, 아니면은 B 그가 도덕의 관점에서 보아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에 대한 선택인가. B는 사실 뭐 뒤에 가서 보겠지만 말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로 A인데, 그러니까 나는 너무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지도 않고, 너무 부정의한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고, 적당히 잘 살면서,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다. 뭐 이런 개인들의 정의와, 부간의 교환을 해가지고, 무차별 곡선을 그린 다음에 그걸 다 더하면은, 사회적 무차별 곡선이 나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뭐, 집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딱한 점을 그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 성분이 되는 개인의 선택. 여기서 진정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문단 30. A 해석. 즉, 자기 이익 추구로서의 선택은 이 개인의 삶에 대한 선택에서 유비를 하는 방법인데, 뭐, 개인이 삶을 살 때, 다음과 같은 소로마자 1, 2, 3과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전적으로 정의롭게 행동하지만, 일생에 걸쳐 가난하게 산다. 우리가 도덕적인 의미에서 봐서 영웅적인 행위들, 칭찬할 만한 자신의 의무를 넘어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죠. 독립운동을 하거나 민주화운동을 하거나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의롭게 행동하지만 일생에 걸쳐 가난하게 사는 것이죠. 문단이 소로마제 이따금씩 부정의한 행동을 함으로써 좀 부유하게 산다. 그래서 뭐 공무원인데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부정의한 행동을 하지 않지만, 부정의가 행해지고 있을 때 침묵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보존하는 거지. 그래서 살아남았다. 소로마자 3. 아주 많은 부정의한 행동을 함으로써 매우 부유하게 산다. 이명박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죠. 개인들은, 물론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소로마자 1, 2, 3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드오프 한다. 정의로운 행동과 뭘 트레이드오프 하느냐. 이 경우에는 정의로운 행동과 자신의 부유함, 이런 걸 트레이드오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트레이드오프 한건 뭐예요? 정의로운 행동. 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정의로운 행동과 그 다음에 도덕률에 어긋나는 나쁜 행동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 간에,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의 어떤 도덕적 자아와 이익을 추구하는 속물적 자아 간의 충돌 아닙니까? 그런 거는 차원이 맞아요. 어차피 행동 간의 선택 아닙니까? 행동 1과 행동 2 간의 선택인 것이고, 그러나 이에 반해 사람들의 정의를 자기 자신의 복지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부와 교환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도 정의도 자기가 하는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고 사회의 규칙이 정의롭냐, 안 정의롭냐. 이거란 말이죠. 이게 의미가 붕 뜨게 되는데, 과연 이게 의미를 가지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 문단 32. 어쩌면 그러한 주장은 개인이 일정한 부를 가진 사회를 택하면 자신의 삶 역시 그 사회가 얼마나 부유하거나 가난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도 가난하거나 부유한 확률을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지고서 결정된다. 즉, 확률이 따라간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회를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마치 롤주의 원초적 입장에서 디스플레이된 그런 선호를 가지는 방식을 선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개인이 선택 후 자신의 효용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정의와 효율성 간의 조합을 선택한다는 식의 사고인 것이죠. 자신의 전망에서 이득과 사회의 정의로운 성격 상실을 서로 교환해서 조합한다는 말인데, 이게 롤즈의 원초적 입장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선택과는 대단히 다른 것이다. 롤즈의 원초적 입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떠올려 보면은, 정의라는 것은 이 원초적 입장의 선택 이전에는 확정되지가 않았어요. 원초적 입장 이전에는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롤즈의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정의를 모르죠. 정의를 모르고 그들은 순전히 자기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선택을 하고, 그렇게 선택되어 나온 것이 선택의 조건이 이 매우 특유한 공정한 절차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택되어 나온 결과가 바로 정의의 원칙이다 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교하게 구조화된 것이죠. 원초적 상황에서는 정의를 두고 다른 가치와 트레이드오프하거나 저울질을 하지 않죠. 안 그러면은 정의를 도출하기 위한 선택에서 정의가 이미 선택 대상의 한 묶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울 두 개를 서로 마주보고 겹쳐놓은 것 같은 무한 반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문단 32. 그래서 롤즈식 아니다. 롤즈식 아니고, 롤즈식으로 생각하면은 당사자들은 사회적 부화는 전혀 다른 지표를 사용할 것이 틀림없다. 예를 들어서 효용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보자. 그러면 하샤니 등이 논했듯이, 사람들은 그 자신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의 어떤 대리적 지표로서, 자신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을 확실히 알수 없기 때문에 그 대리적 지표로서 평균 효용을 택하게 된다. 그래서 평균 효용을 극대화하게 하는 사회를 선택하게 되겠죠. 개인의 부라는 언어를 선택해서 그걸 한번 지표로 사용해보자. 그러니까 즉, 개인의 부를 극대화하는 사회를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지금 전제를 깔고 사회를 선택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개인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은 사회적 부를 극대화하는 원칙으로 이어질 것인가? 결코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때문에 애초에 개인의 부 평균이라는 지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또 사회적 부를 극대화한 다음에 그것이 일정한 방식으로 시장 법칙에 의해서 분해되는 개인적 부로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부극대화를 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봤자 자기가 얻는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사회적 부극대화를 택한다. 그걸 택한다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질 않죠.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확률 계산을 제대로 한다는 건데, 사회적 부가 극대화돼서 예를 들어서 킹이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킹이 전부 다 갖는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굶어 죽어. 근데 사회적 부는 제일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리적 당사자가 그런 킹이 있는 사회를 선택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사회적 부라는 지표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의 선택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개인 부 평균이란 지표도 사용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개인 부 평균이라 해도 킹이 있는 사회가 1등이죠. 그래서 킹이 있는 사회가 뭐 그 1인당 GDP가 뭐 2만 달러다. 1인당 GDP가 2만 달러고 다른 사회는 다 1만 달러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전체 사회적 부나 아니면 평균인 거나 통계적으로 봐서 도덕적인 의미에서 봐서 통계적 가치, 통계적인 의미가 똑같죠. 뭐, 사람 머릿수로 나눴나 안 나눴나 차이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예상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개인적 불안은 지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개인적 불안한 지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회적 부극대화를 택하는 대신에,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 최소극대 원칙에 훨씬 가까운 걸 선택하리라. 설사 롤즈의 차등의 원칙을 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칙 입장에 있는 당사자에게, 불확실한 상황의 당사자에게, 사회적 규칙을 선택해야 되는데 딱두 개만 준다고만 생각해 보자. 사회적 부극대화 원칙이 있고 최소극대화 이두 가지가 있는데 뭐 선택할래? 이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뭐 선택할래? 이러면 사람들이 사회적 부극대화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죠.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정의와 부를 트레이드오프 한다 했을 때, 이 트레이드오프 한다 했을 때, 그 집합적 선택을 구사하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복지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부와, 그 다음에 전체 사회의 정의를 교환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문단 33. 그러면은 이게 칼라브레시 같은 논자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는 롤즈의 원초적 입장과 같은 불확실성 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정치적 선택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분석이 이 실제의 정치적 선택의 의미를 밝히는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회적 부 이외의 다른 가치가 채택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부가 맞교하는 결과를 상실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확실성 하의 선택이 아니라면 이 경우 무차별 곡선을 그려넣는 좌표에서 효율성이나 부를 나타내는 좌표축의 의미를 아예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 좌표축이 개인의 복지와 개인의 복지 축과 개인의 복지를 Y축으로 하고 개인의 어떤 사회 정의의 상실로 인해서 뭐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이 받게 되는 어떤 손실 이런 것을 트레이드오프 해가지고 나오는 무차별 곡선을 하나하나 다 더해가지고 그래야지 이제 사회적 무차별 곡선이 나오지. 이거 개인의 복지에서 떼버리면은 아무 의미를 갖지 않는다. 어떤 개인도 사회적 부 자체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개인 자신이 자기 자신의 부가 아니라 사회적 부와 어떤 가치를 교환한다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선택하는 개인은 그 사람의 개인적 운명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현실 정치 상황에서 선택하는 거라고 한다면 각 개인은 자신의 실제 지위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복지와 그다음에 뭐 사회의 정의의 정도를 여러모로 조합한 사회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그나마 이치에 맞는 것이다. 사회적 분화 파레토 효율성은 이 계산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가 추가할 것은 개인적인 복지와 정의를 개인이 여러모로 조합한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 현실 정치 상황에서.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복지와 정의를 조합한다는 것은 사실상 뭐냐면은, 개인적인 복지와 타인의 복지를 조합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거든요. 타인의 복지와 개인의 복지를 조합한다는 말은 개인의 복지의 상대적인 크기를 정한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상대적인 크기에 관한 사람들의 선호만 알면 되는 것이지, 개인의 복지와 정의를 조합한다. 이 같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정의라는 것은 결국, 특히 분배적 측면에서 정의라는 것은 어떤 분배의 형태를 가리키는 것인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속한 어떤 권리를 자신의 머릿속에서 트레이드 오프한단 말이죠. 자신의 복지와 이런 것은 차원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다. 문단 34. 이제 두 번째 해석 B. 모든 것을 고려한 도덕의 관점에서 보아 최선의 정의와 사회적 부가 조합된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의 사회적 부의 조합으로의 선택은 도덕의 관점에서 보아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어떤 조합상이다. 이건 더 말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정의와 부의 교환관계란 발상 그 자체가 신비스러운 것이 된다. 만약 개인이 도덕적으로 최선의 사회를 선택하는 문제라면 왜 단지 정의만을 고려하지 않는가? 어차피 정의가 특히 그 분배와 관련한 도덕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정의만 고려하면 되지. 정의의 문제, 이미 부의 분배 문제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덕을 논의한다면서 정의와 부를 교환관계, 이거에서 어느 지점이 도덕적으로 최선이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의 도덕을 의미하는 것인지, 도덕철학적으로 대단히 무지한 소치라고 하겠죠. 문단 35. 이러한 의문, 너무 미스터리어스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이 나오는데, 그들의 답변이 뭐냐면, 첫째, 정의는 유일한 사회적 가치가 아니다. 다른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정의의 가치와 문화의 가치가 교환될 수 있듯이, 정의의 가치와 사회적 부의 가치도 교환될 수 있다. 그래서 정의와 사회적 부는 둘다 서로 경쟁하는 사회적 가치다. 둘째, 사람들이 정의와 부를 맞교환할 때, 이때 정의는 보통의 언어가 뜻하는 바의 일부분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다 늘은 정의의 영역 중에서 분배적 부분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의 분배적 측면 vs 사회적 부라는 표제로 포괄될 수 있는 정의의 다른 측면 간의 교환관계라는 소리다. 뭐 이런 답변들을 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고려한 도덕의 관점에서 보아서 최선의 것은 정의와 사회적 부를 적절하게 조합한 선택이다 라는 해석을 옹호하려고 하죠. 문단 36. 이두 답변은 뭐 답변 방식은 다르지만 그 정신은 유사하다. 정신은 무슨 정신? 모두 부극대화가 그 자체로서 사회적 가치의 구성 요소라는 그 정신에 있어서 유사하다. 첫 번째 대답에서 부극대화는 정의와 경쟁하는 성분으로 다루어지고, 두 번째 견해에서는 부극대화가 늘은 의미에서 정의의 구성 요소로 다루어진다. 그렇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부극대화를 사회적 가치의 하나로 다룬 것은 부조리하다. 부가, 사회적 부가 공리, 복지와 절연해서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다루게 되면은 모든 설득력을 잃어버린다고 했죠. 앞에서 다루었던 데렉과 아마티아의 책 사례를 상기해보라. 이 경우 아마티아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총 잉여는 극대화하지만 총 효용은 심각하게 낮추게 되고, 또한 당연히 이제 롤즈의 차등의 원칙 입장에 봐서도 아주 부정의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극대화 자체가 자기 혼자 랄랄라 놀러 가가지고 자기가 원래 뭐 하는 놈인지도 고향과 그 부모를 잃어버린 채 자기는 원래 그냥 수단이란 말이죠. 수단인데 자기가 마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돌아다니면 바보 같은 논의가 나온다. 문단 37. 부가 가치의 구성 요소는 아니면 가치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 된다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수단을 극대화되는 문제도 저기 진지하게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회가 좀 어느 정도 풍요롭다. 이거는 분명히 중요한 수단적 가치를 가지지 않겠느냐. 너무 정의만 추구하지 말자.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 아니냐. 말이 안 된다. 수단은 목적과 동일 차원에서 무차별 곡선상에서 놓일 수가 없어요. 섹스는 수단이고 행복은 목적이죠. 섹스 획수 극대화가 행복과 무차별 곡선상에서 동일하게 놓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섹스를 많이 하는 것이 의미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 병에 걸려가지고 섹스를 할때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야. 기계적으로 육체적 반응은 일어나지만 이게 뇌로 신경 전달 물질을 이렇게 전달하는 신경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섹스 극대화가 있어서 행복에 아무런 이제 기여를 하지 못하는 거. 섹스가 행복과 절연하게 된 것이죠. 절연하게 됐으면 이제 이걸 뭐 고치든지 말든지 해야지. 아니면 자기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봉사 차원에서 수단적으로 이제 섹스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섹스 횟수 자체가 횟수를 극대화하는 것 자체가 행복과 같은 무차별 곡선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아닌 거죠. 더 명시적인 게 책을 읽은 양과 극대화를 지식과 교환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책을 읽은 양은 그 지식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간접적으로 때때로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지표에 불과한 것이죠. 책은 많이 읽는 것은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 감옥에서 책을 몇천 권 읽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하루에 책을 한두 권 읽었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식이 뭐 최고의 물리학자와 생물학자 그리고 최고의 어떤 윤리학자, 정치학자 모든 것을 갖춘 지식 상태의 두뇌를 가지든가 아니면은 이 세상의 책은 전부 다 읽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당신이 이 세상의 책을 모두 다 읽었다고 인정해 준다. 이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은 장난하냐 이러겠죠. 책을 내가 모두 다 읽었다고 나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다 읽었는데 모르면 뭐 합니까?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역시 수단과 목적은 같은 동일 평면에서 놓일 수가 없다. 문단 38. 그래서 우리는 무차별 곡선의 좌표 자체가 차원이 다른 것을 엮으려고 했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순환 논리에 의해서 엮일 수밖에 없는 것을 엮으려고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말이 된다고 일단 인정을 해보고 추가적인 약점을 찾아내 보자. 말이 된다고 인정을 해도 이 무차별 곡선은 모두 개인의 무차별 곡선이고 개인의 선호를 합해서 어떤 집합적인 사회적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적 함수를 만드는 건 개인의 무차별 곡선을 다 그린다는 거죠. 일일이 다 그려가지고 그걸 다 합성한다는 거예요. 합성 함수를 만드는 거죠. 합성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쫙 해서 그리면은 이 합성 함수라는 것은 개인이 합성된 전체로서의 사회의 선택이 된다. 그래서 교환 관계를 주창하는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인격화된 personified 된 커뮤니티를 염두에 두고 이 커뮤니티의 퍼스널리티인 우리가 이러저러한 사회를 원한다는 명제를 정식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그린단 말이죠. 그런 식의 그림 그리기는 전응화적이다. 실리한 것이다. 사회가 이런 식으로 실리한 방식으로 인격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인격화된 사회가 왜 정의와 부사의 교환을 원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는다. 보통 이런 퍼스니피케이션은 공리주의에서 등장하죠. 그래서 이 공리주의에서 모든 개인이 융합된 공평한 관망자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효용함수에 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그것을 다 합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합해진 인격체 공평한 관망자가 공리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이 인격화된 사회는 정의와 부사의 교환을 원하는지는 매우 미스터리로 남는다. 형을 극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정의의 부사회의 교환을 원한다면 인격화된 사회가 효용에 관한 정부와 독립적으로 부를 선택하는 것은 실제 개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이 합성 인격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 둘째, 정의에 관한 참조는 의미를 잃을 것이다. 정의란 분배의 문제인데 사회를 인격해버리고 나면 정의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인격화된 사회는 물론 그 합성 인격의 구성 성분이 되는 성원들 사이에 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 배열의 문제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배열 문제는 정의와는 차원이 다르다. 정의란 자기 삶에서 즐거운 날과 나쁜 날을 분배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 제약 하에서 데이트는 2주에 한 번만 할수 있단 말이죠. 이번 주에 데이트를 할지, 다음 주에 데이트를 할지, 아니면 케이크를 먹는데 그 위에 딸기가 올려져 있어요. 딸기 부분을 먼저 먹을지 나중에 먹을지 생각할 때 정의에 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의와 부 사이의 교환관계에 대한 어떠한 해석도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을 차원이 같다고 전제를 하든가,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과 같은 차원에 있다고 전제를 하든가, 아니면 미스터리하게 이 모든 사람들을 합한 이 인격이 괜히 아무런 상관없이 정의와 부 사이를 교환을 원하든가, 정의의 의미가 아무런 확정도 안 됐는데 그 이상한 뚱딴지 같은 뭔가 우주에서 날라온 괴물 같은 정의를 인격화된 인격체 그 사회 자체가 관심도 갖지 않는 부하고 교환하는 이상한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던지 아니면은 사회적 가치로서 생각할 수 없는 아마티아와 데렉의 케이스에서 보았을 때 효용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것과 떼어내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을 기어이 떼어내서 원래 자기가 수단으로서 봉사했던 그런 것과 동일 평면에서 경쟁하는 위치에 올랐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이론인가? 그래서 그 발상이 친숙하고 익숙하더라도 경제 이론과 정치 이론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본다. 여기까지 일단 끊고. 여기까지 일단 끊고 잠시 쉬었다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해봐도 이 직관적으로 그 Y축에는 불을 놓고 X축에는 정의를 놓는 게 직관적으로는 매우 익숙하게 느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도 밝혔듯이 사람들이 정의로운 행동을 할까 말까랑 자기 개인의 어떤 부가 서로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 경우가 일생에서는 분명히 많죠. 많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사회로 이렇게 이름만 바꾸면 여기서 개인이라고 붙은 게 이름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분명히 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부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의라는 거 정의라는 X축이 의미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개인의 부를 합하면 사회적 부가 되는 거는 맞는데, 개인이 할수 있는 정의로운 행동을 합하면 사회 정의가 되는 건 아니죠. 개인이 할수 있는 정의로운 행동이 사회 정의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 정의는 부든 뭐든, 부든 효용이든 어떤 분배적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분배적 형태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의로운 행동의 합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하기 과정에서 개인 함수 더하기 과정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 여기서 사실 합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닌데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고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